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 1억 4,4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이번 지원은 약 1,840만 명에 달하는 아프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들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이웃나라에 피신한 아프간 난민들도 포함됩니다. 혼 대변인은 우리의 우방들은 의료시설 부족, 가뭄, 영양실조, 겨울철 절박한 인도주의적 요구에 대응해 인명보호, 피난처, 생활양식 지원, 핵심 의료 지원, 월동 준비, 긴급 식량 지원과 식수와 위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 지원을 포함해 미국은 올해 4억 7,400만 달러에 달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아프가니스탄과 영내 아프간 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어떤 나라들보다도 많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유엔은 아프간의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며 다음 달부터 4천만 인구의 절반이 넘는 2,280만 명이 긴급한 식량 불안정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자국 체제를 비판하는 독일과 이탈리아 내 행사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의 조직적 방해는 지난 27일 독일 주간지 슈필겔 전 편집장 슈테판 아우스트 씨와 시사주간지 슈테렌의 중국 특파원을 지낸 아드리안 가이게스 씨가 최근 공동 출간한 시진핑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출판 기념행사를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당초 이 행사는 독일 듀스부르크 에센대학과 라이프니치 하노버대학 내 공자학원에서 화상행사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23일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판사 대표인 피퍼 펠르라크 씨는 중국의 압력으로 행사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공자학원 관계자는 더 이상 시진핑을 보통 인간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그는 건드려서도 거론해서도 안 되는 인물의 반열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공자학원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양국민의 이해를 증진하는 목적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양측 간 종합적인 소통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달 초 중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미술 전시회 진행도 막으려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시회는 중국은 가까이 오지 못했다는 주제로 중국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와 홍콩, 신장지구 탄압을 비판하는 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국을 대체하려는 계획이 현실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존 하이튼 미 합참차장이 밝혔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국군의 부상 속도는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중국군이 지금과 같은 속도와 궤도로 움직이고 우리가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앞서 지난 27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극초음속 무기 실험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옛소련이 1957년 인류 최초로 쏘아올린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순간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이튼 차장은 중국의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관련 정보는 기밀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대외에 발신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중국이 개발 중인 모든 극초음속 무기, 모든 핵무기들은 자국민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오히려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본 것으로 추정해야만 하며 이에 따라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5년 동안 9차례 극초음속 실험을 진행한 것에 비해 중국은 수백 차례를 진행했다며 한 자리 숫자 대 세 자리 숫자는 우리가 결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가 구금된 사람들에게 조직적으로 고문을 가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AP통신은 최근 몇 달간 수감됐다가 석방된 28명의 미얀마인과 군 관계자 3명을 인터뷰해 미얀마군이 지난 2월 이후 1,200여 명을 살해했다면서 특히 적어도 131명은 잔혹한 고문으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끊겼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 열차가 다음 달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17년 연속 유엔 총회 제3연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 핵과 탄도 미사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이중 기준을 적용한 정치적 결의라며 반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10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 동해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끊겼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 열차가 다음 달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장기간 무역 봉쇄로 더 이상 경제난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끊겼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 열차 운행이 다음 달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육로 개방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북한은 열차편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운영 계획을 중국, 러시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중국과의 장기간 무역 봉쇄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도 적시했습니다. 북한 중앙은행이 용지와 특수잉크 수입 중단으로 화폐 인쇄까지 애를 먹고 있고 필수 약품 품귀 현상으로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8월엔 북한 의류 생산 2위 업체인 남흥 청년화학공장이 한정된 설비와 자원에도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하다 과부하 폭발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외교역 확대를 꾀한 북한은 지난 7월 이후 선박편을 통한 인도 물자 반입을 확대했고 8월부터는 의료 방역 물자 반입도 일부 허용했습니다. 국정원은 방역을 위한 반입 물자가 항구에 적체되면서 유일한 북중 교역 통로이자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이 포화 상태라며 평북 룡천항 추가 개항을 준비하는 동향이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차덕철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신의주 단둥간 열차 운행 재개 가능성에 대해 상황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시점을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방역시설 구축 등 물자 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동향들이 관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난 4월부터 북중 간 열차 운행 재개 소문들이 현지에서 꾸준히 돌았다고 전했습니다.
10월 달의 경우에는 10월 18일 날 날짜까지 특정해서 철도를 연결한다고 소문이 나서요. 단둥간 신의주가 매우 분주했었다는 설이 있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11월에는 반드시 연다라는 얘기가 다시 단둥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박사는 무역 봉쇄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조미료와 식용유, 밀가루, 설탕 등 필수품의 고갈 상태가 버티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부 학용품, 예를 들면 볼펜 심 같은 경우도 수십 배 이상, 뭐 거의 100배까지 올랐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고갈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열긴 열어야 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뚫리면 이 정권 안보가 뚫린다는 이런 어떤 포비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기는 열대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미 필수 품목에 한해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국정원은 북한의 올해 식량 작황이 일조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나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무역 봉쇄로 곡물 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식량난과 관련해 살얼음 걷는 심정이고 나달 한 톨까지 확보하라며 전 주민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지난해 태풍과 폭우 피해가 집중된 북한 곡창지대인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이 올해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북한 전체 곡물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옥수수는 봄 날씨가 좋지 않아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 소장은 낫으로 베어서 말력 탈곡하는 북한의 낙후된 추수 방식은 벼 나달 유실률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벼 이삭 줍기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도 벼 이삭 줍기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땅바닥에 훌린 거 쥐가 먹지 못하게 사람이 먹여야 된다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 학생들 동원해서 아줌마들 동원해서 논판에 하얗게 지금 벼 이삭 줍고 있다는데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벼 이삭 주워서 제주머니에 넣을 수 있으니까.
조 소장은 생활고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최근 유언비어나 불만의 소리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공식적인 강연회나 학습을 통해서 유언비어 통제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하고 다니지 말라고 대놓고 지금 그 학습지 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실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조 소장은 북한이 추가 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국정원이 전한 룡천항에 대해선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최단거리 항구로 철도가 연결돼 있고 이곳을 통해 중국의 석탄 등을 수출하는 대중교역의 요충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럽연합이 17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등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28일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28일 VOA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정부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의안 제출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1시 전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3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북한 지도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왔으며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매튜스 대변인은 올해 결의안은 북한 내 인도적 상황과 코로나 대유행, 인권 상황에 관한 지속적인 우려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유엔 회원국이 결의안을 받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결의안이 일반에 공개되려면 며칠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참여했는지 묻는 질문엔 제3위원회가 결의안 관련 조치를 할 때까지 국가들이 공동제안국에 계속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밝히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이날 결의안만 제출했을 뿐 아직 어떤 국가가 최종적으로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다며 11월 중순에 실시되는 결의안 폐결 때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계속 참여했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교류 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토마스 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각각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장기적인 국경 봉쇄 등 과도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주민들의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 16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에서 북한 내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북한 당국의 다양한 개선 조치를 촉구했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와 코로나 대유행 등 보건 위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 역량 부족 문제, 주민들의 영양실조 악화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국제협력을 촉구했지만 북한 지도부는 올해도 국경을 계속 봉쇄한 채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총회에서 군축을 담당하는 제1위원회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이중 기준을 적용한 정치적 결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가 27일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관련 결의안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 그리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입니다. 먼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결의안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해당 조약을 발효시키기 위해 조건 없이 즉각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이 조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아 조약 발효를 막고 있는 8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국과 캐나다, 한국, 일본 등 45개국이 결의안을 공동 제안했으며 스리랑카, 케냐, 보츠와나 등 3개국이 이날 현장에서 추가로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결의안은 공동 제안국들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표결 없이 처리됐습니다.
The sponsors of the draft resolution have expressed the wish that the draft resolution be adopted by the committee without votes.
결의안은 북한과 관련해 안보리 관련 결의안들을 위반하며 진행된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화적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등 이 같은 목적을 위한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그런 대화와 노력을 계속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5개국이 공동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행동과 미래지향 대화결의안은 찬성 152표, 반대 4표, 기권 30표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시리아와 함께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기권했던 핵보유국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이번에는 찬성하는 등 지난해보다 찬성국이 13개국 더 늘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힌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그런 목표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28년째 이 결의안 제출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은 표결에 앞서 국제사회가 핵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국제체제의 초석으로 핵확산 금지 조약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imperativ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NPT as the cornerstone of the international regime for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공동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도 찬성 135표, 반대 34표, 기권 15표로 통과됐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 포기 약속을 지킬 것과 주속히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기준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정상회담 개최 등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지속적인 대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는 표결에 앞선 발언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과 이중 기준이나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결의안들이 완전히 편향되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며 따라서 이를 배격한다고 반발했습니다.
Any attempt to blindly follow the U.S. hostile policy and double standard against the DPRK will only escalate tensions and aggravate the situation.
한편 미국 대표는 중동 지역의 핵 확산 우려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과거 북한의 지원으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비밀 원자로를 건설하는 등 NPT를 위반하고 IAEA 사찰단의 활동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Syria, the Assad regime remains in non-compliance with its IAEA safeguards agreement an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for constructing a clandestine plutonium production reactor, which it did with North Korean assistance.
이번에 제1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들은 오는 12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와 대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들이 지난 4년간 한반도 대화 재개와 평화 과정 진전을 위한 모든 관련 당사국의 노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 화상으로 열린 제24차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를 마친 뒤 발표된 의장 성명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명은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 간 지속가능한 평화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미북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협력을 지속할 것을 모든 관련 당사국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남북, 미북 관계가 상호 보완적 방향으로 발전하는 선순환을 복원하기 위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진전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세안이 주도하는 플랫폼 활용을 포함해 관련 파트너들 간의 평화적 대화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성명은 일부 정상들이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 등 인도주의 우려에 대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간 역내 회의체로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브루나이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등 총 13개 나라가 참여합니다. 이번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 정상과 한중일 정상이 참여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7일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종교 자유는 국가 안보 우선 사안이라며 증진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종교 자유 탄압 가해자와 기관에 대한 표적 제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종교 자유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를 위해 종교 자유를 증진하고 지키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비극적이게도 압제 정부들,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 사회 행위자들이 계속 종교적 정체성과 종교 행사 또는 신념만을 이유로 개인과 단체들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혐오스러운 행태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악용하며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탄압은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자유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가치의 표현일 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우선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옹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제 종교 자유 또는 신앙 동맹 같은 다자 연합을 통해 전 세계를 계속 결집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 종교 자유 밖의 도전에 맞서 국제 종교 자유 또는 신앙 동맹의 33개 참여국 등 시민사회, 정부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가해자 책임 규명 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직면한 종교 자유 박해 관련 도전 과제로 신성모독, 배교법,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을 범죄화하는 것, 차별법, 당국자들의 학대, 종교 활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북한 등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블링컨 장관이 나열한 종교 박해 형태들의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라고 지적합니다. 가령 신성모독은 북한 지도부가 강조하는 최고 존엄 모독, 배덕법은 김씨 정권과 조국에 대한 배신, 종교 옹호 발언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 차별법은 북한의 고질적인 성분 차별, 그리고 북한 당국자들이 종교 탄압에 직접 개입하는 현실이 북한과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코리아 퓨처 한미래는 27일 발표한 북한 종교자유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 25년간 456건의 종교자유 침해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97%가 북한 당국자들에 의해 자행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을 20년 연속 조직적이고 끔찍한 종교 탄압을 가하는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 전 세계 종교자유를 박해하는 가해자와 기관의 표적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7일 미국 정부가 표적 제재를 통해 전 세계 종교자유를 어떻게 신장시킬지 모색하는 화상 총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총문회에서 벤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등 여러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인권 범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마그니츠키법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expand the global Magnitsky to more countries. We know today Australia, Japan, Taiwan are all concerned.
카딘 의원은 마그니츠키법을 더 많은 나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호주와 일본, 타이완 등이 비슷한 제재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들 나라가 관련법을 채택하도록 고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그니츠키법은 미국 의회가 2016년 채택한 인권 관련 제재법으로 전 세계 인권을 탄압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당국자와 기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까지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전 세계 28개국 개인과 기관에 대해 243건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지난해 마그니츠키법을 기반으로 세계인권제재 체제를 출범시켜 북한의 정경태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두 명과 중앙검찰소 한 곳에 최초로 인권 관련 표적 제재를 부과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그니츠키법과는 별개로 대북제재법에 근거해 지난 2016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등 개인 32명과 기관 13곳에 인권 관련 표적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표적 제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표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 뒤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코리아 퓨처의 강혜주 공동디렉터는 27일 열린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 가해자와 기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argeted human rights sanctions should be imposed on individual perpetrators and state organizations.
강 공동디렉터는 북한에서 기독교 등 종교인들에 대해 계속 광범위한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과 기관에 대해 표적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나 인권 문제 논의에 도움이 될지 불분명하다고 미국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영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28일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보다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석자는 10여 명의 전문가들이 저자로 참여한 북한 수수께끼 발간과 관련해 CSIS가 개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은 분명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것이 인권과 비핵화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차석자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나 인권 중 하나라도 촉진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자신이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차석자는 현재로서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나 인권 문제 논의로 이어질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북한 정권이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정권이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으며 올해 들어 그런 경향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주민들을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주민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 같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약품과 백신, 다른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게 유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이 그런 도움을 주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의 넷 크레천 부대표는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우려스러웠던 건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보다 대북 정보 유입을 강하게 단속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천 부대표는 북한에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 역동적인 시민사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주저한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금융 제재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이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2년 전보다 긍정평가를 받은 나라의 비율이 높아진 건데 한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겨냥한 정밀 금융 제재에 대한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평가 항목에서 대체로 만족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은 나라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방지 이행 노력과 관련해 약 40개 평가 항목에 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이 중 확산 관련 정밀 금융 제재에 관한 권고한 7번 항목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만들었는지, 국내 기관 등을 선정해 정밀 금융제재를 시행하는지, 필요에 따라 북한이나 이란 관련 자금을 동결하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BOA가 자금세탁방지기구가 공개한 각국의 상호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8일 현재 평가를 받거나 이후 후속평가를 받은 나라는 모두 118개 나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권고한 7번 항목에서 15개 나라가 결함이 없다는 의미의 준수, 즉 C등급을 받았고 44개 나라는 대부분 준수를 뜻하는 LC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중간 수준의 결함이 있다는 의미의 부분 준수 PC등급을 받은 나라는 35개 나라, 24개 나라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의미의 미준수 NC등급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C와 LC 등 긍정평가를 받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각각 59개로 같았습니다. 약 2년 전 조사에서는 NC와 PC 등급, 즉 부정평가를 받은 나라의 숫자가 더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8월 당시 평가를 받은 나라는 총 81개로, 이 중 60%인 50개 나라가 권고한 7번에서 부분준수 혹은 미준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가 일부 개선을 보이면서 C와 LC 등급이 매겨지고, 또 새롭게 평가를 받은 나라 중 일부가 준수 평가를 받으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의 경우 2018년 4월 최초 평가와 2019년 9월 후속 평가에서 PC, 즉 부분 준수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 9월 평가에서는 C, 즉 준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키르키즈스탄과 모리셔스도 지난 2년간의 후속 평가를 통해 C등급으로 올랐고 필리핀과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등은 NC 혹은 PC 등급에서 대부분 준수인 LC 등급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2019년 10월과 2020년 9월 각각 NC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공개된 평가 보고서는 법률과 규제 조치,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한 장치와 과정 등의 개선은 필리핀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와 확산 금융에 대한 정밀 금융 제재 구현 능력 상당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등급 상향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반도 주변국들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러시아는 부분 준수인 PC 등급이 내려졌고 중국은 가장 낮은 평가인 NC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자산 동결과 관련한 법적 근거 미비 등 일부 결함이 지적됐고 일본은 제재 이행에 일부 지연이 있는 사실 등이 PC 등급을 받은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중국의 경우 금융제재에 대한 포괄적 법적 체계를 갖추겠다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약속을 표명하고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들에도 조치를 취했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지만 정작 자산 동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NC 등급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2015년과 지난해 3월 각각 평가를 받았던 미국에 대해선 전체 유엔 확산 금융 관련 내용 중 93%를 이행했지만 여전히 안보리 결의에 의해 지정된 모든 개인과 기관을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 준수인 LC 평가가 매겨졌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돼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들을 평가한 뒤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10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대 지도자와 구별되는 독자적 사상체계 정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한 데 대해 김정은 시대가 공식 출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한 데 대해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홀로서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김 위원장이 독자적 사상체계 정립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수 적성국 분석국장은 2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는 김정은 시대로 완전히 전환됐으며 이제는 김일성과 김정일에게서 정통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asically telling the people that the regime has fully transitioned to the Kim Jong-un era and that it's now time to set aside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정권이 자신의 것이며 정권의 권한과 지혜의 유일한 원천이 자신이라는 점을 언젠가는 선언해야 하는데 김정은주의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AP통신 평양지국장을 지낸 진리 윌슨센터 선임연구원도 김정은주의는 김정은 스스로의 정책을 확립했으며 성과를 냈음을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interesting because, of course, when he first emerged, nobody knew who he was. And so he had to lean so much on his grandfather and his father.
리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등장했을 때 아무도 그를 몰랐고 찬양가요 발걸음을 통해 이 젊은이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발걸음을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는데 10년 뒤인 지금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연구원은 사실과는 별도로 스스로 이룩한 성공과 유산을 통해 선대와 구분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매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집권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 정치와 역사에서 김정은 시대의 공식 출범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지난 10년은 돌아온 김일성 시대였고 이제 김정은 시대가 열린다며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해 전해보지 못한 정도의 대규모 물량 공세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북한 정치체제의 절차를 조정했고 국가안보와 외교에서도 일부 성과를 냈기에 스스로를 김일성과 김정일과 같은 수준으로 위상을 올릴 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10년 전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로 뿌리를 처음 내렸는데 이제 이 정권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김정은 지도부 영속성의 징후를 더 많이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연구원은 또 김정은주의를 북한과 김정은의 국제사회에 대한 저항의 신호로 본다며 국제사회는 젊고 경험 없는 김정은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과소평가했지만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능력 있고 무자비한 독재자임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한 김정은 위원장 우상화 작업이 활발했던 것도 집권 10년이라는 시기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리 연구원은 우상화 작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정서와는 별개로 정권 10주년을 맞아 정치 선전 활동이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quite a long time for the leader of any country to rule for 10 years. But he's a young man who expects to rule for many, many years, but that legacy.
리 연구원은 10년간 한 나라의 정상으로 통치하는 것은 꽤 긴 시간인데 김 위원장은 오랜 기간 통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이라며 그의 유산, 신격화, 신화 만들기가 벌써 시작됐고 북한은 그의 10주년을 크게 기념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사실상 김 위원장의 위인전인 위인과 강국시대라는 책자를 펴냈고 5월에는 김 위원장의 정상 외교 활동을 정리한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 주민들이 김 위원장의 수척해진 모습에 눈물을 흘리는 인터뷰를 방영하는 등 북한 매체들은 한 해 내내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한 기사들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고수국장은 북한이 우상화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집권 10년은 물론 현재의 경제난을 꼽았습니다.
It's part of this legitimacy process. I think it's going to get heightened because of the situation North Korea is in. As long as North Korea is suffering,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우상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정통성을 인위적으로 강화하는 전체주의 체제의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김 연구원도 김정은의 권력과 권력 공고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기념품들은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는 진부할지 몰라도 정권의 입장에서는 충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매든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공고화 작업은 오래전에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김정은은 더 이상 아버지의 섭정과 과도체제에 의존하지 않으며 북한 주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할아버지를 모방할 필요가 없다며 이제는 자기 자신으로 통치할 수 있기에 살을 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부터의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652일 만에 대응책을 전환한 겁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부터의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인 위드 코로나의 이행 방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4주간 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이 시작됩니다. 김부겸 한국 국무총리의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위드 코로나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들의 백신 접종 완료율 70% 도달 시점에 맞춰 위드 코로나 계획을 시행할 방침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23일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에 도달했습니다. 29일 0시 기준으로는 73%대로 집계됐습니다. 1단계 계획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져 식당이나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습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집니다. 현행 기준은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입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하는 특별 규제가 시행됩니다.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 경륜, 카지노 등 13만 개 고위험 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환자와 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다만 방역 패스를 두고 불편과 차별 논란이 생긴 점을 고려해 제도 안착을 위해 11월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까지 가는데 기본적으로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친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이번 1단계 계획은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2단계는 대규모 행사 허용, 그리고 3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가 핵심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신종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 등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 내 신종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9일 0시 기준 2,124명으로 115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의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상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일명 오스카상의 대학생 영화제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종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작품이 애니메이션 부문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비대면으로 열린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학생 아카데미 시상식.
I can assure you our winners are already paying it right back with their vision, their imagination.
데이비드 루빈 아카데미 회장은 제48회 학생 아카데미 시상식 축하 연설에서 도전을 공유하는 비전을 가진 예술가들을 축하한다며 올해 수상자들의 비전과 상상력에 대한 믿음을 표명했습니다. 아카데미 측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210개 대학과 126개 해외 소재 대학에서 출품된 1,400여 개 작품이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학생 아카데미 시상식은 국제 학생 영화제로 영화 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1972년 설립됐으며 미국과 해외 지역으로 나눠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실사, 실험 영화 부문 금, 은, 동상을 각각 선정합니다. 올해 17명의 수상자 중 국내 애니메이션 부문 최고상은 명문예술대인 미서부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디 아츠 김수진 작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주제로 한 잊히지 않은 Unforgotten에 돌아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다른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작품이 미 주류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난 1월 한국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원고 1인당 1억 원, 미화 9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19년 일본 외무성의 외교청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수진 작가는 작품의 주제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로 고통받은 잊혀진 여성의 비극적이고 역사적인 투쟁에 대한 소외와 억압에 대한 조사 작업이라고 수상 소감을 통해 밝혔습니다. 잊히지 않으는 고인이 된 김학순, 이화선, 김복동, 김순덕 등 4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풀었는데 8분간 계속되는 피해자들의 실제 음성이 상징적 형상과 함께 고요하면서도 역동적으로 흘러갑니다. 김수진 작가입니다.
김화선 할머니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할머니가 어렸을 때 자주 놀던 동산 위로 올라갔었는데 이제 일본군을 만났고 뭐 미로국 그러니까 카라멜을 주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유혹을 했다. 갔는데 배부르게 먹을 줄 알고 혹은 뭐 가족들의 부양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갔는데 저 먼 바다 넘어 어딘가로 가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큰 파도 바다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고 이 빨간 상자들은 컴포트 스테이션 그 위함소에 있었던 할머니들이 머무셨던 작은 방이에요.
영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증언자의 목소리를 따라 관객들의 시선을 이리저리 안내하는데 두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복동 할머니입니다.
공장에 지금 다른 품이 모지르니까 쟤네들로 모지게 간다. 그래서 반복을 사는 거지.
어둡고 거친 들판에 녹슬고 부서진 사람 형상들이 구부러져 있고 형상들 사이로 두건을 쓴 여인의 뒷모습을 따라가니 갑자기 타버리고 수천 마리 까마귀가 떼지어 날아갑니다. 세 번째 주인공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위안소의 작은 방에서 시작하는데 보름달 빛이 위안소 창문을 타고 침상을 비춥니다. 빨간색 천과 벽은 위안부와 위안소를 상징하는데 벽이 산산이 부서지고 장면이 바뀌어 여성의 몸을 형상화한 커다란 두 암벽 사이로 빨간 천이 떨어집니다.
많은 이제 벽돌들이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움직이듯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김순덕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세요. 할머니도 정확하게 뭐 성폭행을 당했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니까 여자애들이 여성들이 목을 메고 높은 데서 떨어지고 그렇게 자살을 했다. 그 순간 빨간색 큰 천이
위안소로 끌려가 하루 수십 명의 군인을 상대하다 성병에 걸리고 도망가다 잡혀 감금당하고 폭행당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 영화는 이렇게 4명의 피해자 할머니 증언과 함께 이야기를 상징하는 영상들로 채워지는데 추상적 이미지와 사실적 이미지가 어우러져 작가의 메시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작가는 피해자의 모습과 고통, 가해자와 폭행 등도 추상적이면서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천조각, 석상, 나비 등으로 일본군은 거친 표면의 석상과 뱀 형상 등으로 또 피해자들의 고통은 붉은 색채와 부서지는 돌상 등으로 담은 겁니다. 김 작가는 VOA에 구체적 설명보다 이미지로 보여지게 하고 싶었다며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미지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랬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돌이 깨지면서 고통을 느끼잖아요. 저 여자들이 얼마나 아플까. 굳이 이분들에게 채찍질이 가해지지 않아도 이분들 불로 태우지 않아도 애니메이션에서 이분들에게 칼을 막 들이밀고 쑤시지 않아도 저 돌이 깨지는 그 순간 머리를 바닥에 쳐박고 그 돌상이 깨지는 그 순간에 느끼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이 여성들에 대한 연민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작가는 무엇보다 해방 후 자유의 몸이 됐지만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 침묵할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아픔을 극복하고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의 용기를 조명했습니다.
결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분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고 어떻게 버림을 받았고 라기보다는 그 부분은 제가 원치 않아도 전달했지만 정말 전달하고 싶은 건 이분들이 결국에는 목소리를 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자기 후대에 그리고 다른 어떤 전쟁에서도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진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소리를 낸다는 건 웬만한 용기에서 나올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한 예수님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꼭 후회 말고 원근인가 하고야 말 테니까.
30년 전 녹음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에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결심했고 이제는 죽어도 좋으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1990년 일본 정부의 일본군 군대 위안부 관여 없다는 발표에 분노해 이듬해인 1991년 최초 증언자로 나선 인물로 17살에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군 장교에게 성폭행을 당한 직후 위안소로 끌려갔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 신문은 뒤늦은 부고 기사를 통해 김학순 할머니의 삶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예술이 인간의 트라우마와 상처로부터 회복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김수진 작가는 2017년에 미국으로 유학, 칼 아치에서 예술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 현재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미술대 3D 애니메이션 조교로 재직 중입니다. 평소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김 작가는 2015년 한국 정부와 일본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피해자들의 분노와 한일 간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19년 작품을 기획했습니다. 한국 여성가족부에 연락을 취하고 한국의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과 피해 할머니들의 거처이자 박물관인 나눔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뒤편에 가면 큰 박물관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근데 할머님들 그림들을 전시를 해놨었고요. 그걸 보고 이 작품의 컨셉을 결정하게 됐어요. 와, 되게 신기하다. 왜 다큐멘터리나 영화나 이런 남이 만든 작품에서 이들의 이야기는 그렇게나 폭력적이고 너무 여실하고 대보면 했는데 이분들의 그림, 자기들의 상처를 자기들의 기억을, 감정을 표현한 그림은 너무 상징적인 거예요. 와, 이거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뭐 초현실적인 그림일 수도 있는 거고 상징화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림을 통해 자기의 이야기를 드러낸 방식으로 나도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자.
나눔의 집에서 본 그림과 유품 등을 통해 작품 소재 등을 얻고 작품의 방향과 동기를 확실하게 얻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육체노동이 심한 영상 작업이었지만 한 번도 제작 동기와 목적을 잃어본 적이 없었다고 회고합니다. 김 작가에 따르면 3D 애니메이션은 물체를 컴퓨터에 형상화하고 물감을 칠하듯 작업하며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상의 뼈대를 심은 등장인물이 움직이고 물, 불 등 자연 형상도 만들어내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제작합니다. 5,000달러의 상금과 오스카 트로피를 받게 된 김 작가는 필름을 제작하는 사람에게 아카데미 수상 경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자신의 작품이 바깥 세상과 성공적이고 의미 있게 소통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과 이들의 용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잊히지 않으는 현재 썬댄스 영화제와 밴쿠버 국제영화제, 샌프란시스코 국제영화제 등 다수의 영화제에 출품됐습니다. 김 작가는 아카데미상 수상 후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면서 예술 장르로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더 많이 알려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역사 속 오늘 1956년 10월 29일 제2차 중동전쟁이 발발합니다. 2차 중동전쟁은 수에즈 운하를 둘러싸고 일어난 충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교통의 요지인 수에즈 운하를 일방적으로 국유화하자 수에즈 운하를 공동 소유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의 공군은 수에즈 운하를 폭격했고 이스라엘도 이들 국가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공격한 것입니다. 전세는 처음부터 완전한 시나리오 하에 기습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에 의해 주도돼 11월 6일 수에즈 운하와 시나이 반도는 공격 국가들에 의해 점령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철군 요구와 세계 여론의 압력이 급증하고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는 정치적 곤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 11월 14일 유엔총회에서 유엔 긴급군의 파견을 내용으로 하는 정전안이 채택되자 영국과 프랑스는 즉각 철수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게 돼 일명 시나이 전쟁으로도 불리며 반면 아랍권은 이를 삼국 침략 전쟁이라 부르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1923년 10월 29일 무스타파 케말 파샤가 수도 앙카라에서 터키 공화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발된 오스만 제국의 분열로 인해 터키의 정치 권력은 국민당 당수 케말 파샤가 주도하는 민족 독립운동에 귀속하게 됩니다. 케말 파샤는 1920년 4월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20년부터 1922년까지 그리스와의 해방전쟁으로 그리스군을 이즈미르와 트레이스 반도에서 축출한 후 1922년 11월 군주제를 폐지하고 1923년 10월 29일 터키 공화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케말 파샤는 공화국 선포 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돼 해방전쟁에 참가한 두 개의 항쟁 조직을 결합해 공화인민당을 창설하고 공화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등 종래의 이슬람 전통을 크게 탈피한 서구식 근대화 개혁을 수행합니다. 케말 파샤는 이슬람식 종교 재판 및 종교 교육 폐지, 정교 분리, 여성 해방, 일부 다처제 금지와 서양력 채택, 라틴 철자법 도입, 산업 개발 등 서구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